로마서 38번 메시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생명과 사망.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불러도 되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는 반복하여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생명과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생명은 생명나무에 의해 대표되고 사망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의해 대표됩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산물은 사실상 지식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무들을 생명나무와 사망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식과 선과 악. 사망나무는 매우 교묘합니다. 그것은 사망을 낳지만 사망나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불리웁니다. 이 나무에 관계된 세 가지, 즉 지식, 선,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과 지식은 귀히 여기지만 악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두 개의 별다른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선과 악의 관념은 다릅니다. 성경은 선과 악을 모두 동일한 범주 안에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 있어야 하고 선과 악을 위해 있지 말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지식과 선은 악과 함께 놓여집니다. 그들은 한 가족에 속하면서 사망을 낳는 데에 함께 역사하는 세 자매들입니다. 사망은 물론 생명의 반대입니다. 생명의 노선과 사망의 노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창세기 2장에서 말한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에 관해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안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성경의 모든 것에서 발전된 영적 진리들의 씨들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씨와 사망의 씨를 갖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이 씨들의 최종 완성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수와 강과 그 안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중심에서 주변 둘레까지 그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도시입니다. 성경의 서두에서 뿌려진 생명의 씨는 생명의 수확으로 완성되며 사망의 씨는 사망의 수확으로 완성됩니다. 생명과 사망의 씨들은 성경의 도처에서 자라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생명의 노선과 사망의 노선 모두의 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나타난 이 두 노선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을 포함하는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람은 두 근원, 즉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사망의 근원인 사탄에 직면합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는 이 삼각관계의 연속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삼각관계는 이중 완성으로 귀결됩니다. 소극적인 것들은 사망을 따라 불못으로 쓸려 들어가게 될 것이며 적극적인 것들은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생명수의 도시 안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믿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믿지 않는 이들은 불못으로 가는 이 최종 완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매일 체험에서 한 발은 생명의 노선 위에 또 한 발은 사망의 노선 위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둘 사이에서 흔들거립니다. 아마 당신은 어제 사망의 노선 위에 있었지만 오늘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한번 생명의 노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왕노릇과 사망의 왕노릇.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 그 두 노선의 자취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노선을 봅니다. 17절에서는 생명의 노선을 발견합니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에서 바울은 선포하기를 그것은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인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지만 은혜는 의를 통해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과 은혜와 함께하는 생명의 왕노릇 모두를 봅니다. 생명의 새로움.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로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왕노릇 아래에 남아있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생명의 노선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다음 9절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성장한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성장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즉 4절에 언급된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성장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즉 4절에 언급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성장하는 것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11절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6장에도 역시 생명의 노선과 사망의 노선이 다 있음을 가리킵니다. 2. 사망. 이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7장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 대신 죽임과 사망을 발견합니다. 11절은 죄가 귀해를 타서 계명을 통하여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율법을 그 무기로 사용하는 살인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돌아서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선다면 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돌아섰다니 이 얼마나 좋은가? 너는 방금 나에게 너를 죽일 수 있도록 율법을 사용할 매우 좋은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24절에서 절규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 사망은 율법이라는 무기를 통해 죄에 의해 야기된 사망을 말합니다. 사중 생명. 7장에서 8장으로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8장에서는 사망 아닌 생명이 주된 것임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영의 법이여. 계속해서 10절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 6절에 따르면 만일 우리 생각이 그 영에 놓인다면 우리 생각 역시 생명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일 생명주는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즉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다면 그분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의 죽을 몸 안에도 분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생각이 생명일 뿐 아니라 우리 죽을 몸까지도 소생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인 영과 혼과 몸이 다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신성한 생명의 확장은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도달할 것이며 그 몸을 살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안에 생명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장 안에는 사중 생명, 즉 신성한 영 안의 생명과 우리 사람의 영 안의 생명과 우리 생각 안의 생명과 우리 죽을 몸 안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안에 그런 사중 생명이 있지만 사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야 사망 없이 오직 생명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은 인류에게서 나와 불못 속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안에는 사망의 요소는 없고 오직 생명의 요소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속에는 생명의 요소와 사망의 요소가 둘 다 있습니다. 생명의 주의함. 결혼한 모든 형제자매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에 관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17절에 있는 선이라는 단어에 포함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거역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미에서 우리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단어들이 아닌 생명과 사망이라는 단어들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서두와 말미, 즉 창세기와 계시록 모두에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서와 동일합니다. 이 장들에서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이 문제들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 장들 안에서 생명과 사망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사랑이나 미움, 순종이나 거역에 관해서는 주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사랑하고 순종할지라도 여전히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선한가 악한가, 순종하는가 거역하는가에는 별로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로지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에 주의하십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아내는 다 순종적입니다. 그녀는 결코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순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서 순종이나 거역이 아닌 생명과 사망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영에 둔 생각은 순종이고 육신에 둔 생각은 거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썼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영 안에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선과 악에 주의하지 않고 오직 생명과 사망에만 주의했습니다. 선과 악은 사망나무인 지식의 나무에 속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역시 이 나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에 주의하지 말고 생명과 사망에 관해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다만 선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더라도 여전히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에게 생명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옳지만 죽을 수 있고 틀리지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시끄러운 소년, 소녀들로 가득하지만 이 아이들은 매우 살아있습니다. 비록 유치원 아이들이 시끄럽고 때로는 개구쟁이일지라도 나는 공동묘지의 적막함과 질서정연함을 능가하는 그들의 상태를 더 좋아합니다. 무덤 속에 묻혀있는 모든 자들은 법대로 되어 있고 잘 조정되어 있지만 죽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틀림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오름을 좋아합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영 안의 생명과 육신 안의 사망.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또는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 옮기기는 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기불을 끌 수 있는 것처럼 전기불을 켜기도 쉽습니다. 그것은 사망과 생명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의 스위치를 켜서 생명 안에 있을 수 있고 스위치를 꺼서 사망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는 생명의 영에 대한 뛰어난 이해입니다. 전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철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쓰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 가정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스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늘에 속한 전기인 그 신성한 영이 이미 우리 영 안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그 영, 즉 신성한 전기와 그 스위치가 모두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사망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그 동산에 있을 때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는 둘 다 그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두 나무는 우리 속에 있는데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사망나무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타락된 몸뿐 아니라 우리의 타락된 전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타락한 사람을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둠.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두는 것은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은 생각을 다만 우리의 몸에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우리 존재, 우리의 자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가 악했지만 지금은 선해지려고 진력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의 생각을 육신에, 소망 없는 자아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생각을 세상적인 오락에 두는 것이 육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생각을 그런 것들에 두는 것은 육신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육신을 생각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결심할 때조차도 당신은 교묘한 방법으로 생각을 육신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결심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저는 당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우리의 비천한 자아에 두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생각을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는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령 주님께 그 다음날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달라고 간구했다 합시다. 주님은 아브라함아 안식하며 나를 누려라. 내일을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내일은 그분께 맡기는 것이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남들에게 권면하거나 충고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육신에 두라고 독려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나는 초기 사역 당시에 남들에게 충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권면했습니다. 결국 나는 죽인 바 되었고 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개발함.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내주하는 생명 주는 영에 의해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가입니다. 이것을 예증하는 데 도움되는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고향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석유등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인 나는 그 등들을 청소하고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는 데 익숙했습니다. 전기가 우리 집에 설치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석유등을 사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들은 내가 등을 켤 때 나를 비웃으며 단지 전기 스위치만 사용하라고 내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새로운 전기가 설치되었지만 나에게는 아직 그것을 사용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 원칙은 그리스인의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도록 길러졌고 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설치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스스로에 의해 사는 습관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습관, 즉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습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이들이 이 새 습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시다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일들 뿐 아니라 우리의 옛 생활 방법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사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 안에 머물고 영을 따라 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영과의 접촉을 잃자마자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지고 즉시 사망 안에 있게 됩니다. 사망이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 안에 불을 끄자마자 우리는 어둠 안에 있게 됩니다. 어둠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불을 끄는 것이 우리를 어둠 안에 넣는 것처럼 영에서 분리되는 것은 우리를 사망 안으로 이끕니다. 절연체의 얇은 선 하나로도 전기의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사망인 사탄을 포함하는 삼각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 머무는 습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는 대신 우리는 단순히 영으로 돌이켜서 거기에서 사신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이 습관은 쉽게 개발되지는 않지만 개발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삶.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영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여김을 영 안에 잊지 않으면서 시도한다면 당신은 여기면 여길수록 더욱더 사망 안에 있게 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서 끊어지는 것이 사망 안에 있게 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당신과 당신의 영 사이에 이미 어떤 절연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를 낸 다음에 영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에서 끊어진 결과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영 주위에 절연체가 없다면 어떤 소극적인 것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모든 사망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소극적인 모든 것을 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연됨으로써 영에서 끊어질 때 우리는 사망 안에 있게 되고 가장 사소한 문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주적인 전쟁. 하나님의 경륜은 선악 시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것은 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윤리적인 표준에 따르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전적으로 생명이나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요, 사망 안에 있는 것은 사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이며 하나님과 사탄 간의 우주적인 전쟁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생각을 자아에 둠으로써 영에서 끊어진다면 사탄이 기지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 안에 머물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면 하나님이 승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장 13절에서 묘사된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겠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주하는 영으로서 옛사람의 행실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영 안에 머무는 습관을 개발합시다. 이 습관을 더 많이 개발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살게 될 것이며 사망에서 더욱 멀리 있게 될 것입니다.